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가 뽑은 오늘의 숫자는 45명입니다. 3년 전에 우리 국민들을 공포에 떨게 만들었던 메르스 사태 기억하시죠? 당시에 국가가 재난 상태라고 해서 여러 가지 고민들이 많았는데, 이 당시에 메르스에 감염돼서 안타깝게도 목숨을 잃었던 분들이 그 당시에 38분이었는데요. 우리나라 질병관리본부가 최근에 집계한 온열질환 통계를 보니까 온열질환자는 총 3,644명이고 이 가운데 45명이 유명을 달리했습니다. 지난해에는 사망자가 11명이었으니까 벌써 4배 이상 늘어난 거죠. 그런데 이 온열질환자, 그러니까 더위 때문에 사망한 환자들의 통계는 모든 병원이나 의원의 환자를 다 집계한 게 아니라 응급실을 찾았다가 사망한 환자들의 숫자만 집계한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더 많다고 보는 게 맞겠죠. 만약에 올여름과 같은 폭염이 또 계속 지속되면 피해는 계속 될 거고, 폭염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에너지 빈곤층의 어려움은 아마 더 커질 겁니다. 현재 에너지 빈곤층에 대한 정부 대책은 난방비 같은 겨울철 한파 대비에 거의 다 한정이 되어 있어서요. 더위가 조금씩 물러나기 시작하는 지금부터라도 내년 여름을 위한 대책 마련에 집중을 해야 내년부터는 폭염 피해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무더위가 점점 이렇게 심해지면서 에너지 사용도 이제는 소비와 공급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보장의 영역이 점점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8월 10일 금요일 손에 잡히는 경제입니다. 요즘 뭐 에어컨 있으신 분들은 안 틀고 버티기가 좀 어려운 여름이지요. 에어컨 없으신 분들은 오죽할까 싶긴 한데,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은 에어컨을 어떻게 사용해야 요금이 덜 나오는지, 바람 세기가 어떻게 해야 하는 게 좋은지, 온도 조절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등등 에어컨 사용에 대한 다양한 질문들이 저희 손에 잡히는 경제 게시판에도 많이 올라왔습니다. 친절한 하나씩 코너에서 이 질문들 한꺼번에 좀 모아서 풀어드리겠고요. 얼마 전부터 커피숍, 카페 안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이 안 됩니다. 그런데 또 같은 일회용품이라도 종이컵은 쓸 수 있다고 해요. 오늘은 이 자원순환 분야 전문가 한 분 모시고 그 기준이 뭐고 왜 나왔는지 등등 또 여러 가지 궁금증 풀어보겠습니다. 8월 10일 손에 잡히는 경제, 광고 듣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예, 현재 지금 동해안 일부를 제외하고는 우리나라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상황인데요. 조금 전 11시에 제주도 동부에도 폭염경보가 발효됐습니다. 온열질환자 발생 안 하도록 각별히 좀 유의하고 조심합시다.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와 주요 경제 뉴스들 챙겨보죠. 성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게 참 어떤 특정 회사가 특정 상품을 신제품 내놓는 게 네. 뭐 사실은 이게 늘 있는 일이긴 한데 정말 이건 휴대폰 시장 왔다 갔다 하는 문제일 수도 있는 거라서 또 안 챙겨볼 수도 없고요. 갤럭시 노트 9이라고 하는 게 삼성전자가 이번에 새로 내놓은 건데 이전에 S9이 판매가 굉장히 부진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올 상반기에 나왔었는데요.
예, 그래서 이 노트 9이라도 좀 만회를 해줘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게 삼성의 속마음인데
네.
공개는 됐죠?
예, 그렇습니다. 미국 뉴욕에서 공개 행사가 이루어졌고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상반기에 S9을 내놨지만 그 판매가 생각보다 부진했기 때문에
네.
노트9이 조금 이를 만회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게 삼성 측의 생각인 것 같고요. 눈에 띄는 특징을 좀 보자면 이 노트 시리즈는 이제 그 S펜, 그 네. 펜이 있지 않습니까? 그 펜에 블루투스 기능을 적용했다는 것이 좀 눈에 띄는데요. 그러면 이제 뭐가 달라지나 봤더니 그 S펜이 일종의 리모컨 혹은 마우스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S펜 버튼을 누르면서 뭐 앱을 뭐 10m 떨어진 거리에서도 앱을 구동시키거나 혹은 뭐 사진을 촬영하거나
네.
뭐 음악을 제어하는 그런 기능들이 좀 추가가 됐고요. 뭐 여기 S펜에도 이제 그 안에 배터리가 있는데
네.
그걸로는 한 최대 한 200번 정도 클릭이 가능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예. 말씀하신 거 들으니까 이야, 그런 기능이 생겼어라고 생각들 안 하실 것 같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 삼성의 고민이죠, 이게. 스마트폰 네. 업계 전체의 고민이기도 하고.
네, 스마트폰이 그동안 워낙 뭐 이제 나온 지 꽤 됐고 많이 개발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 뭐 이 하드 하드웨어적으로 뭘 새롭게 할 만한 게 마땅치 않다라는 그런 네. 지적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나올 수 있는 게 뭐 메모리를 늘린다든지
이번에도
뭐
속도를 이거
좀 빨리 한다든지
예, 굉장히 많이 늘었더군요.
예, 이 메모리가 내장 메모리는 128GB부터 512GB까지 그런 모델들이 있는데
네.
여기에 외장 메모리가 512GB까지 또 장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네. 되면 최대로 하면 1TB까지 이 메모리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상당히 뭐 이 정도면 거의 PC급이다.
네.
PC급을 넘어선다 뭐 이런 평가가 나오고요. 배터리 용량도 전작인 노트 8보다 한 20% 정도 용량을 늘려서 조금 더 오래 쓸 수 있다 뭐 이렇게
네.
하고 있는데 역시 하드웨어적으로는 이런 부분들을 조금씩 좀 개선한 그런 측면이 있는데 뭐 디자인은 사실 전작 노트 8과 거의 똑같고요. 그리고 소프트웨어 측면에서도 그러니까 OS 측면에서도 큰 변화가 없다는 점은 좀 아쉬운 예. 점으로 지적이 됩니다. 그래서 노트9이 S9의 판매를 그 만회해야 하는 그런 상황인데 게임 체인저가 되기는 어렵다. 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업계에서는 이제는 뭐 기능은 나올 거 다 나왔고
네.
이제 다음에는 접는 스마트폰이라고 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접으면 이제 지금 스마트폰하고 비슷한 크기가 되는 건데 접어서 네. 갖고 다니다가
예.
무슨 이제 화면 같은 거 크게 볼 일 있을 때는 딱 좌우로 펼치면 오 화면이 두 배네
네.
이런 기능을 가진
네.
그런 스마트폰을 내놓으면 시장이 좀 반응하려나 그 전에는 어떡합니까 걱정이에요 이런 네. 분위기라고 해요.
예 그렇습니다. 뭐 한 뭐 2~3년 전에도
네.
그 다음 해에 뭐 폴더블 폰 방금 예. 말씀하신 접을 수 있는 그 휴대전화가 나올 거다라는 얘기는 계속 나왔었거든요.
말만 자꾸 나오고 실제로 예. 제품을 안 나오고.
예 맞습니다. 말만 나왔는데 내년에는 또 내년에 삼성이 선보일 네. 거다라는 얘기가 또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노트 9이 큰 변화가 없었던 것도 결국은 조만간 나올 이
네.
접을 수 있는 휴대전화를 앞두고 약간 과도기인 상태이기 때문에 큰
예.
뭐 변화를 주긴 어려웠다 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고요. 근데 이제 폴더블 폰, 그러니까 접을 수 있는 이 휴대전화 스마트폰도 사실 너무 신기하지 않겠습니까? 나오면 왜냐하면 그 전에는 뭐 폴더폰은 있었지만 이건 아예 네. 디스플레이 자체가 접히는 거기 때문에 사실 뭐 기존의 상식을 뛰어넘는 부분이긴 한데
한 이틀 신기하고 말 것 같기도 해요.
네, 그러니까요. 그 문제가 또 제조사 입장에서는 가장 예. 고민스러운 부분이거든요. 단순히 이게 신기한 걸로 끝나면 안 되고
네.
정말 사용자 유저들이 사용하기에 편하고 아 정말 더 보기도 좋아지고 사용도 편리해지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과연 그것을 얼마나 적용할 수 있는지가 이제 폴더블 폰의 성공 관건이 되겠죠.
저는 요즘 이제 슬슬 눈이 조금 안 좋아지는 나이가 되어가서
네.
스마트폰 작으면
예.
불편해지기 시작하는데 이제 점점 고령화가 되고 나면 그 글자 좀 크게 보이니까 그게 시원하더라요.
예.
이런 정도의 느낌의 폴더블 폰의 그 수요는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예.
저는 가끔 유튜브 같은 데 올라오는 드라마 같은 거 보려고 하면
네.
특히 뭐 다큐멘터리 보려고 하면 자막이 잘 안 보여.
그렇죠. 네,
그렇겠죠.
예. 네.
그런데 이제 그런 정도 효과는 있을까? 뭐 그런 정도입니다.
예, 하지만 이제 그런 것도 뭐 태블릿이나 이런 것도 이미 저렴한 가격에 많이 보급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사실 뭐 난 뭐 그런 화면들 그런 동영상들을 전문적으로 좀 보고
그러겠어요.
싶겠다 하는 분들은
예.
싼 값에 태블릿을 또 이용하는 분이 있을 것 같아서 워낙 요즘 스마트폰 가격이 또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100만 원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니까
네.
그 전략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요.
그렇게요. 이거 어떻게 해야 소비자들이 좋아할지 참 고민입니다. 예.
네.
한화생명이 그 금감원의 즉시연금 미지급금 분쟁 조정을 거부했다는 뉴스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네, 즉시연금 미지급금 지급 관련해서는 계속 이제 뉴스가 나왔었는데요. 그 전에 이제 삼성생명에서 이사회에서
네.
결정했던 것이 그 금감원의 분쟁조정위원회의 권고를 거부했거든요. 수용하지 않기로. 그러니까
네.
미지급금 전체를 주는 것이 아니라 일부만 지급하고 또 일괄 지급은 하지 않겠다. 그 나머지 분들에 대해서 그런 결정을 내린 바 있는데 어제 한화생명도 이 분조위의 조정 결정에 대해서 이제 의견을 제출했는데
네.
일단은 수용하지 않겠다라는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예.
그래서 한화생명은 추가적인 법리 해석이 더 필요한 상태라고 판단을 했다고 하고요.
네.
뭐 법리적 논쟁이 해소된다면 뭐 그 법리적 논쟁에서 다 주는 것이 맞다라고 그 결정이 된다면 같은 상품 계약자들한테 모두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다. 다만 아직은 지금 상황에서는 지급하기가 좀 어렵다 이런 예.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게 얼마 전에 저희 손해 잡히는 경제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린 사건이긴 한데
네.
즉시연금이라는 게 뭐 1억이면 1억, 2억이면 2억, 뭐 5천만 원이면 5천만 원 한꺼번에 보험회사에다 맡기고
네.
요거를 나 이제 사망할 때까지 매달 일정 금액으로 찢어주라.
그렇죠.
내가 도대체 얼마 언제까지 살지는 나도 모르지 않느냐.
만기가 있긴 있습니다.
이 만기 있는 상품도 그렇죠. 있고
예,
뭐 저 생명보험 같은 경우는 사망시까지 하는 경우도 있는데.
예.
이거를 그리고 나서 이제 만기 때는 원금을 돌려주겠다고 약속을 한 상품이라고 해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그때까지 생기는 이자에 대해서 내가 그냥 매달 좀 찢어받겠다 이제라는 상품이었던 것 같은데 만기 때 원금을 돌려줘야 되다 보니까 그러면 우리는 남는 게 하나도 없으니
그렇죠.
평소에 좀 우리가 떼어놔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자 돌려드리고 만기 때 원금 다 돌려드리면 저희는 그럼 뭐 먹고 삽니까가
네.
보험회사의 입장이어서
예.
중간중간에 그 수수료를 떼놓고 있었는데
그렇죠.
그걸 고객들이 나는 몰랐다.
예.
당연히 안 가르쳐줬으니까 고객들도 몰랐겠죠.
네.
그래서 금감원이 중간에 고객한테 이렇게 알리지도 않고 떼면 어떡하느냐 라고
네.
한 사건이라는데 보험회사 입장에서 보면 그럼 우리는 하나도 안 남기고 고객들한테 돈 다 드리라는 뜻입니까? 우리도 인건비 드는데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보험의 원리라는 게 이제 뭐 사업비가 떼는 부분이.
건데 그럼 어디서 뗍니까? 라고 하는 게 그 보험회사들의 반론이고.
예.
금감원은 그거야 당신들이 잘 만들었어야지 고객한테 말도 없고 그렇다고 조용히 이렇게 뛰면 어떡하노?
네.
이런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게 청구 시효 문제가 있어서 좀 고객들은 조심해야 된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 보험금의 그 청구 소멸 시효가 3년이거든요.
예.
그래서 3년이 지나서 만약에 청구를 하게 되면은 그 권리가 없어지는 겁니다.
아, 이게 아무리 억울하더라도
그렇습니다. 과거에 자살 보험금 사태 때도
예.
법원에서는 이제 그 사실 이제 지급하는 것이
해라.
맞는데
예.
그런데 소멸 시효가 지난 부분은 그것을 이제 인정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돼서 지급이 안 되는 그런 상황도 뭐 발생이 되고 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사실 이제 최근에 금감원에서 그 금감원 홈페이지에다가
네.
이 즉시연금 분쟁 조정 접수 공간을 별도로 이제 만들어서
네.
신청을 좀 받으려고 적극적인 작업을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직
예.
만들어지진 않았고 이달 중에 이제 개편을 마무리해서 그 공간을 연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또 금감원 그 건물 1층 민원센터에다가 전담 창구도 차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런 상품 가입한 분들이 일단은 이 저 분쟁 조정 접수를 해야
그래야 예
청구 시효가 째깍째깍째깍 지나가는 그 시계를 딱 멈출 수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 네. 나중에 어떻게 법원 결정이 나든 금감원 조정에 또 보험회사가 오케이를 하든
네.
하고 나서 이제 돈 돌려주세요라고 하면 고객님 3년이 지나셨습니다. 그 사이에
예.
이제 그런 얘기를 들으면 안 되니까.
그렇죠. 또 법적 분쟁이 붙으면 또 거기서 시간이 또 흘러가기 때문에요.
예. 네. 누가 잘못한 건지에 대해서야 앞으로 좀 더 다투겠다고 하니 다투라고 하더라도
네.
이 상품 가입한 분들은 얼른 이 분쟁 조정 신청은 해놔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단순한 숫자만 보더라도 삼성생명 즉시연금 가입자가 한 5만 5천 명 된다고 하거든요.
네.
그런데 현재까지 그 금감원에 뭐 민원을 신청한 분들은 한 80여 분밖에 안 되니까요.
네.
아주 뭐 미미한 숫자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예. 좀 더 많이 일단은 민원을 접수시키는 것이 일단 금감원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맡긴 돈에 꽤 많은 부분이 걸려있는 부분이라서
네.
즉시연금 가입하신 분들 중에 이런 문제가 어떤 어디서부터 가입한 건지에 대해서 좀 알려드려야 되겠어요. 다음번에
예.
금감원이 홈페이지 오픈하면
네.
성 기자가 좀 알아다가 알려주세요.
알겠습니다.
예, 그래야 또 방송 듣고 그럼 얼른 가야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으니까.
네.
네. 대개는 금감원이 이렇게 좀 해줘라 그러면 금융회사가 마음에 안 들고 불만이 있더라도 그냥 그동안 했던 게 관행이었는데.
그렇습니다.
꼭 그 관행이 꼭 좋은 건 아닐 수는 있어요.
네.
그러나 이례적이네요. 보험회사들이 싫어요 하는 게.
그렇습니다. 거의 뭐 업계 관계자들도 이런 경우는 거의 처음 봤다라는 말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최근
네.
2, 3년 새에도 보험사가 이렇게 분쟁조정위원회 결정을 수락하지 않은 경우는 없었다고 합니다. 뭐 보험사 말고 다른 금융사들은 뭐 그런 경우가 간혹 있었다고 하는데요.
네.
보험사 차원에서는 없었고요. 그러니까 뭐 법적인 강제성은 없지만 그만큼의 분조위의 권위를 인정하고 있다는 것인데
예.
다만 이제 이번 사안은 단 이 한 건, 민원 한 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유사한 건까지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 그러니까
예.
이 미지급금 규모가 한 1조 원에 달하는 규모라고 하니까요. 회사 입장에서도 보험사 입장에서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황인 것
그러면
같습니다.
그러면 1조 원을 나눠줘야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만약에 다 준다면요. 전체를 다 준다면.
이거 미지급금 분쟁조정 신청 소비자들은 꼭 해야 되겠어요. 다툼은 저쪽에서 하더라도 네. 예, 최소한 이게 시간 끌어서 못 받는 일은 없어야 되니까.
네.
알겠습니다. 올해 국민연금의 수익률이 많이 낮다는 얘기는 전해주셨고
예.
열심히 굴려야 그래도 좀 불안할 텐데 심지어 수익률도 낮으면
네.
고갈 시기도 좀 앞당겨질 거겠네 생각보다
네.
걱정을 전해주셨는데 보험 요율을 인상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모양입니다. 이 말은 월급에서 떼는 국민연금을 더 많이 떼가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현재 지금 보험 요율이 9%이거든요.
네.
1998년부터 20년째 지금 유지되고 있는 상황인데.
회사가 4.5, 근로자가 4.5.
그렇습니다.
이렇게 내고 있는.
네. 예. 그 보험 요율을 현행 9%에서 한 4%포인트 정도 올리는 방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예.
국민연금 재정계산제도발전위원회가 최근에 보건복지부에다가 그 이런 안을 담은 의견을
네.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는 17일에 이제 국민연금 제4차 재정추계 발표가 있는데 아마 그때쯤에
네.
이제 오픈이 될 것 같고요. 보험료율 인상과 더불어서 그 국민연금 의무가입 연령도 조금 더 상향 조정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의무가입 연령이라는 게 뭐죠?
그러니까 내야 하는 그 연령이거든요.
그러니까 예.
지금은 60세 미만은 60세 미만까지는 의무 가입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예.
이것을 65세까지로 높여서
그 말은 60세 지나더라도 보험료 계속 내세요. 5년 더. 그
그렇습니다.
말이네요.
네. 5년 더 내야 되는 상황이고
네.
그다음에 내는 그 비용 그 규모도
예.
지금보다는 조금 더 커지는 뭐 그런 상황이 된다는 것이죠.
60세가 넘으면 직장 가입자는 거의 없을 텐데 60세
네.
넘고도 직장 계속 다니는 분들은 회장님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그럼 대부분 지역가입자로 편입되어 계실 텐데 5년
네.
동안 더 내야 되면 이것 어디서
그럼 상당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죠.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예.
일단 지금 논의되는 안은 갑자기 모든 국민한테 60세가
네.
넘었다고 해서 다 국민연금 의무가입 해야 한다 이렇게 하기는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고 판단이 되고 있어서요.
예.
일단은 사업장 가입자, 그러니까 직장 가입자를 포함해서 그렇게 돈을 버시는 분들을 중심으로
네.
가입 연령을 65세까지로 단계적으로 높이고요.
네.
지역 가입자의 의무 가입 연령은 조금 시차를 두고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 뭐 이런
네.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만 들어야 되겠습니다.
네.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알아야 될 것들 많이 안내를 해줘.
눈높이에 딱 맞는
만인의 경제 과외 선생님.
다음 순서는 친절한 경제입니다.
예, 오늘은 청취자 조민기 씨가 주유소에서 리터당 100원 할인해준다 이런 신용카드가 있어서 그걸 쓰고 있는데 이게 가만히 보니까 리터당 100원을 정확히 해주는 게 아니라 어떤 주유소에서 기름 넣으면 리터당 90원만 할인해주고 또 어떤 주유소는 리터당 100원을 조금 더 해주는 경우도 있고 그때그때 다르더라. 이게 도대체 왜 그런 겁니까? 이런 질문을. 보내오셨어요. 신용카드 명세서를 일일이 다 꼼꼼하게 보시는 고객이네요. 맞습니다. 리터당 100원 할인 이렇게 써놓은 카드라도 실제로 할인 금액은 그때그때 다릅니다. 그럴 만한 사정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어떤 주유소에서 5만원어치 휘발유를 넣었으면 신용카드 회사로는 A라는 고객이 5만원어치 넣었다고만 통보가 갑니다. 그러니까 몇 리터 넣었다고는 통보가 안 갑니다. 그러니까 5만 원어치 넣습니다라고만 통보가 가는데 그건 뭐 식당에서 카드를 긁어도 마찬가지죠. 어느 무슨 무슨 중국집에서 2만 원어치 먹었다 이것만 통보가 가지 짬뽕 곱빼기 둘에 탕수육 하나 먹었다고 이렇게 신용카드 회사에까지 알려주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카드 회사들은 이 고객이 5만 원어치 휘발유 넣은 건 아는데 몇 리터를 넣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걸 알려면 그 해당 주유소의 휘발유 가격이 그날 그 시간에 얼마였는지를 알아야 계산이 되는데 이거를 신용카드 회사가 일일이 다 계산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카드사들은 전국에서 팔리는 휘발유의 그날 평균 가격 이걸 정해놓고 고객이 그거보다 싸게 넣었건 비싸게 넣었건 그 평균 가격에 넣었다고 보고 역산을 해서 아 그럼 몇 리터 넣으셨구나 이거를 계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리터당 100원씩 깎아주는 거라서 실제 고객이 넣은 리터하고는 신용카드 회사가 알게 되는 리터하고는 다르죠. 그러다 보니까 리터당 100원이 꼭 안 깎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균보다 많이 비싼 휴유소에서 휘발유를 넣으면 리터당 100원이 넘게 할인을 해주기도 하고요. 또 평균보다 싼 주유소에서 할인을 휘발유를 넣으면 리터당 100원보다는 싼 지급보다는 적은 할인폭이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카드회사는 내가 얼마치 넣었는지는 아는데 몇 리터 넣었는지는 그 주유소에 전화해보기 전에는 모르기 때문에 에이 그냥 대강 이 정도 넣으셨겠지라고 계산하고 그 과정에서 리터당 100원 할인을 해주는데 그러다 보니까 내가 실제로 넣은 거하고는 차이가 조금 있겠죠. 그래서 차이가 납니다. 어휴, 꼼꼼하신 분의 질문이었어요. 친절한 경제였습니다.
경제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즐거운 습관.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네, 요즘 커피 전문점에 가보면 자원 재활용법에 따라서 매장 내 일회용 컵, 플라스틱 컵 사용이 금지되어 있습니다라는 안내문이 붙어 있어요. 그런데 같은 일회용 컵인데 종이컵에는 또 담아주더군요. 그래서 왜 플라스틱 컵은 안 되고 종이컵은 되는지 이게 뭔가 이유가 있긴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은 자원순환 전문가 한 분을 모셨습니다. 자원순환 사회경제연구소 홍수열 소장 모시고 궁금증 좀 풀어보죠.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요즘 커피 전문점 가면 종업원이 이거 드시고 가실 거예요? 아니면 갖고 가실 거예요? 라고 꼭 묻습니다. 네. 그래서 왜 묻나 했더니 매장 안에서 드실 거면 컵, 플라스틱 컵에 담으면 안 된다는 거죠?
네네.
이게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법, 줄여서 자원재활용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예.
이 법에서 일회용품 사용에 대해서 규제를 하는데 일회용 플라스틱 컵의 경우에는 테이크아웃 할 경우에는 사용을 해도 된다라고 하고 있고요.
네.
매장 내에서 사용할 경우에는 일회용 플라스틱 컵은 사용하면 안 된다. 그래서 매장 내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컵을 사용하면은 최대 매장 면적에 따라서 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플라스틱 컵에 받은 고객은 매장 탁자에 앉지 말아라 이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테이크아웃 할 손님들만 일회용 컵을 사용하라라고 하는 것이 이제 자원절약법의 규정 내용입니다.
가능하면 일회용 컵 사용하지 말되 그렇다고 밖으로 갖고 나가는 손님이 그렇다고 그럼 뭐 손에다 받아갈 수는 없으니
그렇죠. 예.
그렇다고 머그컵을 줄 수도 없고 그거는 불가피하지만 적어도 앉아서 드시는 분은 일회용 컵 쓰지 마세요. 이제 그 취지군요.
네네.
그러면 일단은 난 나가서 먹으려고 일회용 컵을 받은 손님이지만 아이, 덥네 해서 다시 또 들어오면 그거는 안 된다는 거네요. 그러니까.
그 약간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예.
과태료를 부과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사실은 그 사업자가
예.
매장 내에서 다시 들어올 것을 알면서도 일회용 컵을 준 건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까지도
참 그러니까
사업자의 과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네.
조금 과도한 행정행위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자의 의도성이라든지 뭐 손님의 과실 여부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알겠어요.
따져서 그 단속 기준을 만드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회용품 안 쓰면 좋기는 한데 뭐 불편하니까 그렇기도 하고 실제로는 일회용품 아닌 거 그럼 뭐 유리컵이나 머그잔에 쓰더라도 그 일일이 다 닦아야 되니까
네네.
그 과정에서 세제, 물 이것도 환경에 꼭 좋다고는 볼 수는 없고 그래서 궁금한 것이 그 일회용 컵, 플라스틱 컵 재활용하면 안 되나? 잘 모아서 그러면 환경에 괜찮지 않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플라스틱으로 돼 있는 것이니까 이제 플라스틱으로 분리 배출을 하잖아요.
네.
분리 배출을 하는데 이 플라스틱 컵이 재질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네.
그런데 투명한 컵이기 때문에 플라스틱 재질별로 선별하시는 분들이
네.
육안으로 구분을 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이 투명해도
예.
플라스틱의 그러니까 종류가 다릅니까?
네네. PET, PP, PS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종류가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예.
이 재질별로 분류가 되지 않으면 재활용이 어렵거든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플라스틱 물성이 다르기 때문에
예.
재활용이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재질별로 선별을 해야 되는데 투명하기 때문에 육안으로 선별이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우리 소비자나 주민들이 분리배출을 하더라도 선별장에서는
예.
선별이 되지 않고 쓰레기로 다시 배출이 되죠.
그럼 지금 커피숍 문제가 아니라 집안에도 투명한 플라스틱을 쓰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
네네.
집안에서도 플라스틱 컵 가끔 쓰기도 하고 가끔은 무슨 뭐 PET 음료수병들도 투명한 거 있기도 하고
그러니까 병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것은
네.
구분이 가능한데요.
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구분이 불가능한 거죠.
가끔 장난감 같은 거 사면 플라스틱 투명한 플라스틱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있는데
네네.
그런 것들은 분리배출을 하더라도 어차피 이게 말씀하신 PL인지 PP인지 PET인지 모르면 그리고 모르게 되어 있고
네네.
그건 어차피 다시 그냥 소각한다는 뜻이군요.
네네.
그러니 커피숍에서 나오는 플라스틱 컵들도 우리 재활용 못한다.
그렇죠. 그 분리배출된 이후에는 사실상
네.
선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재활용이 어렵다고 봐야 됩니다.
그거 그냥 하나의 성분으로 하죠. 그럼 예를 들면 PP로만 해라라든가 PET로만 해라라고 하면 저거는 같은 성분이네라고 하는데 왜 굳이 어려운 세 가지로 만들었다가 구별도 못하고 재활용도 못하게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시장에서 일회용 컵이 그런 재질로 유통이 되고 있고 이제 사업자들이 예. 이제 그걸 사서 쓰기 때문에 그런 예. 건데요. 지금 그런 요구가 지금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컵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게 페트 재질의 일회용 컵이거든요. 네. 그래서 예. 페트 재질로 좀 통일을 하는 것이 어떻게 했느냐라고 예. 이제 요구가 많이 들어오고 있고 정부에서도 그 법률로 예. 재질을 단일화시키는 그것들을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법률로 특정 재질만 써라라고 규제하는 것이 이제
그
약간
특정 사업자는 우리는 그럼 망하란 말이냐 이제 그렇죠. 이런 예. 아, 그런 이슈가 있겠군요. 네네. 그 업체의 설비는 예를 들면 특정 플라스틱 원료로 맞춰서 만들어놨을 테니 다 PET를 바꾸라고 하면 그럼 기계 다 바꾸란 뜻입니까?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 뭐 PP나 PS가 사용하면 안 되는 이유 자체가 뭐 유해성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으면 예. 규제를 할 수 있을 텐데.
통일화라는 거니까.
네네네.
그래도 전 국민이 커피숍 갈 때마다 이렇게 힘든 것보다는 차라리 그 기계 설비를 국가에서 그냥 사주고 그냥 PET 설비로 바꾸시고 그냥 우리 씁시다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페트, 그러니까 일회용 컵을 만드는 생산자에게 재질을 네. 단일화하기보다는 예. 일회용 컵을 사용하는 예. 커피 전문점 업체에서 예. 자 우리가 이제 재활용이 어려우니까 사용하시려면은 좀 페트 재질로 단일화해서 구매를 합시다. 뭐 이런 규제는 좀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도 어차피 그럼 페트로 만든 PET로 만든 플라스틱 컵만 팔릴 테니.
네네.
그럼 결국은 또 마찬가지로 다른 원료로 플라스틱 컵 만들던 업체는. 우리는 망해요. 이제 이런 얘기 그러니까 되겠습니다.
생산자 근데 그 컵이 아니더라도 다른 용도로는 또 제품을 생산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생산 단계에서 생산자 자체를 그렇군요. 규제하는 게 좀 힘들거든요.
알겠어요. 그 투명한 플라스틱 컵이라서 문제군요.
네네.
차라리 색깔을 좀 넣던가 할 방법도 고민을 좀 해보면 될 텐데. 그런데 알겠어요. 근데 일회용 플라스틱 컵은 안 되고 종이컵은 또 됩니까? 종이컵에 받아다가 테이블에 앉는 건 이건 또 괜찮다고 하던데요.
그 자원절약법에서 일회용품 예. 규제 대상에서 종이컵은 예. 빠져 있습니다.
그 종이컵은 일회용품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회용품인데 음식점에서 그러니까 커피 전문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일회용품으로 분류가 되어 있어요.
예.
그 2008년 전까지는 커피 전문점에서도 종이컵은 사용이 금지되어 있었는데요. 2008년 이명박 정부 들어서면서
네.
국민 불편을 해소한다.
규제 완화 차원에서.
예, 규제 완화 차원에서 일회용 종이컵은 사용해도 된다. 이렇게 규제를 완화시켜준 거죠.
아까 플라스틱 투명한 플라스틱 컵은 재활용이 안 되니까 그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가능하면 줄여야 되기 때문에 탁자에 앉아서 드시는 분들은 플라스틱 컵 못 드립니다인데 종이컵은 그럼 재활용이 됩니까?
그 종이컵은 음료를 담아서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 내면에 비닐로 코팅이 되어 있어요.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비닐로 예. 코팅되어 있는 종이는 일반 폐지하고 섞으면 재활용이 안 되는 거죠. 우유팩하고 마찬가지로
예.
비닐이 코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 네. 폐지하고 재활용하는 공정에서 이게 섬유질이 분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요?
예. 네, 그래서 종이컵만 따로 모아서 종이컵을 재활용할 수 있는 재지 회사로 보내야 돼요.
별도로
네네.
우유팩하고 그럼 거기서 만나겠군요.
네네.
예.
그래서 지금 뭐 플라스틱 컵과 마찬가지로 종이컵도 분리 배출한다고 해서 재활용이 되는 건 아닌 거예요, 지금.
그럼 한꺼번에 버리면 우리 사실 우리 집에 가정용 재활용품도 한꺼번에 다 분리해서 버리더라도 같이 갖고 다 갖고 가서 또 일일이 다 다시 분리한다고는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폐지 속에서 예. 종이컵을 골라내는 것 자체가 인건비가 더 들어가기 때문에
예.
폐지 업체에서는 종이컵만 따로 골라내지는 않거든요.
그럼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분리 배출할 때에 예. 우유팩이나 종이컵만 따로 분리 배출해야 되는데
예.
지금 현재 그런 체계가 안 갖춰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저도 같이 버렸어요, 집에서.
네. 그러니까 예. 지금 국민의 대다수가 폐지에 섞어서 버리고 있기 때문에
네.
일회용 종이컵을 사용하고 분리 배출을 한다고 하더라도 재활용은 안 되는 거죠, 지금은.
재활용이 안 되면 결국 신문지하고 같이 섞일 텐데.
네.
그냥 그러면 그거는 신문지 재활용 라인으로 같이 들어갔다가.
네. 다시 쓰레기로 나오는 거죠.
아이고, 우유팩 하나 섞였네. 이거 다 버려. 이렇게 되는 겁니까, 그럼?
그러니까 신문지를 재활용하는 재지 공장에서 신문지는 섬유질이 다 풀리는 데 예. 비닐이 코팅돼 있기 때문에 안 풀리는
안
거죠. 안 풀리는 건 이제 쓰레기로 빼버리는 거죠. 재지
그거는
공장에서.
물에 뜨거나 해서 가지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네네.
그거는 버린다.
네.
다른 것만 쓰고 알겠습니다. 아 아이스크림 담아 먹는 종이컵도 마찬가지죠?
지금 종이컵은 사용 규제 대상에서 빠져 있는데요. 아이스크림을 예. 담는 종이 용기는 일회용품 사용 규제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매장 내에서 일회용 종이 용기를 사용하면 안 되는 거죠.
아이스크림 매장은 쓰던데.
그러니까 이제 규제 대상인데 규제를 안 하는 거죠.
어차피 그러니까 오늘 말씀하신 거의 요지는 플라스틱 컵이나 종이컵이나 어차피 재활용 안 되는 것도 똑같고 막으려면 둘 다 막는 게 취지에 맞는데 플라스틱 컵은 막고 있고 종이컵은 허용하고 있는 게 앞뒤가 안 맞는다 이 말이네요.
규제의 일관성이 훼손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회용 종이컵도 규제 대상에 포함시켜서
네.
일회용품 자체의 사용을 줄이도록 하는 것이 필요한 거죠, 지금.
그렇겠어요. 궁극적으로는 정말 잘 따로 모아서 벌어야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테이크아웃 해 가서 밖에 나가 갖고 가시는 분들은 어차피 종이컵이나 플라스틱컵으로 담아 가실 텐데 그분들은 밖에 나가서 도대체 이건 차라리 커피숍 안에는 한꺼번에 모으는 거라도 만들 수나 있죠. 밖에 나가면 도대체 이걸 어디다 놔야 이게 대활용이 제대로 되는 건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컵 보증금 제도를 도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테이크아웃 한 고객들이 다시 매장으로
갖고 와서
예, 갖고 와서 그 매장에서 회수해서 전문 수급업체로 넘기면 재활용이 되거든요.
고객 그러면 그게 이제 PET인지 PP인지도 거기서 그렇죠. 분리가 예. 되고 종이컵은 또 별도로 모아질 수 있으니까. 예. 그게 방법인데 참 다시 그렇다고 아까 점심 시간에 마셨던 그 커피숍 집에 다시 갖다 주기도 그렇고. 그러려면 아주 비싼 돈, 예를 들면 500원, 뭐 1000원 이렇게 맡겨 놔야 되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구매한 커피 매장이 아니더라도 커피 예. 매장 모든 곳에서 보증금 컵은 다 받아줄 수 있도록
예,
이런 시스템을 만드는
해야 되겠죠. 그리고 소비자가 그렇게 갖고 오려면 한 50원, 100원 받아서는 그냥 귀찮으니까 버릴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소주병이 100원이잖아요, 보증금이.
예.
그러니까 일회용 컵에 한 100원 정도의 보증금을 부과를 하면 반환되는 비율은 아주 높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어요. 그냥 길 가다가 그냥 그거 전문적으로 네네. 회수해서 하시는 분도 생길 수 있으니까.
지금 할머니들이 폐지 줍는 거에 비하면 예. 아마 보증금 컵 줍는 게 훨씬 더 수익이 높을 겁니다.
아, 또 그렇기도 하겠네요.
네네.
그래서 다시 커피숍으로 돌아가게 하는 게 맞다?
네.
알겠어요. 어떤 사연이 있는지 왜 그런 건지 이제 이해가 잘 됐습니다. 설명 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예,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의 홍수열 소장이었습니다.